오케이.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기 본문 중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하는 그 표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만물에게는 다 본성이 있습니다. 고유의 성질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본성이라고, 영어로 이제 네이처로 번역된 이 본성이라고 된 단어가 이제 피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이 단어를 사용한 곳이 성경에 몇 군데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이게 이제 식물에게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 이제 이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가 좋은 올리브나무에 이제 접붙임을 받는다는 그 이제 예를 드실 때 그때 이제 그 야생 올리브나무가 본성에 역행해서 그래서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이 식물, 식물에게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야생 올리브나무라는 그 어떤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역행을 해서 이제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식물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식물의 본성.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겠죠. 식물의 본성이 있으면 동물의 본성도 있을 것이 아닌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동물의 본성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없는데 그런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똑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일 수 있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이제 그러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할 때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할 때 이 종류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이 헬라어에서 보니까 똑같은 그 본성에 해당하는 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도 이러한 어떤 본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천사의 본성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위에 천사의 본성을 취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의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 있겠죠. 인간의 본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이건 당연히 사람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만물에게 무엇이든지 이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성, 영어로는 nature 이렇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 physis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차전적 의미로는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질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사물이나 현상의 고유한 특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피시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피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보니까는 이렇게 내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기를 발산하듯이 이렇게 내뿜는 그런 의미가 이게 이제 이 피오예요. 그 다음에 이 싹이 이렇게 싹을 내는 것, 발화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본성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성이라는 것, 그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성질을 이렇게 내뿜겠죠. 그렇죠? 밖으로 이렇게 싹 틔우듯이 발화해내겠죠. 그게 이제 본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의 그 핵심 단어인 그 본성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진화론이나 윤회론 이런 것들이 허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화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화론은 본성이라는 것이 이 고유의 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성이 그냥 변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이렇게 가면서 물고기가 되고 그것이 뭐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 되고 사람이 신이 되고 그러니까는 본성의 구분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특별히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애초부터 짐승에게서 왔으니까 짐승도 사실 사람의 본성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신의 본성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진화되면 그러니까는 사람의 본성이나 신의 본성이 사실 차이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윤회론도 똑같습니다. 윤회론이 뭡니까? 윤회론은 이 염라대왕이 지금 이 윤회 수레바퀴 그 여섯 이 분야로 되어 있는 그 윤회 수레바퀴를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돌린다는 것인데 거기 보면 뭐 축생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아귀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게 이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업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벌레가 될 수도 있고 벌레가 다시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소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잘못해서 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뭐냐면 본성이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본성이 저 본성으로 그냥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본성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이렇게 따로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모든 만물이 창조의 순간에 부여받은 그 본성, 네이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한 분들이 잘 아시듯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왔습니까? 종류대로 after his kind 종류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왔었죠? 예, 열 번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 11,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1,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렇죠? 종류대로 냈다. 또 21절에 보니까는 그 짐승들 고래들하고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또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종류대로 24, 25절에도 보면은 땅은 살아있는 피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뭐 이 두 절 사이에서 다섯 번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만 총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식물은 식물의 본성대로 고유의 본성을 주어서 창조하시고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주어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면 36절부터인데요. 한번 보세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네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네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의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고유의 몸을 주신다. 모든 씨앗에게 그것의 고유의 몸을 주신다. 이게 본성이에요. 아까 그 야생 올리브나무와 좋은 올리브나무 얘기할 때 그 이 야생 올리브나무가 본성을 거슬러서 그래서 좋은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각각에게 하나님이 그 본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유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고유의 몸을. 이게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도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은 도대체 그 안에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본성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그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게 뭐 윈도우가 됐든 뭐 리눅스가 됐든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렇게 딱 내재하고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출시되듯이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본성, 인간의 그 본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본성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인지할 수 있는 그 본성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인간의 본성이 뭐고 또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그 본성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이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 중에 첫 번째는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이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심어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또 2장에, 로마서 2장에 14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모든 인간들이 그 마음속에 그 선악 개념에 대한 내장 사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종이에 기록된 율법이 있는가 하면 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본성 안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에 대한 그 개념, 이것을 그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또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뭔가를 더 좋아하거나 덜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애정에 대한 본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타락해가고 참 부패돼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말씀 중에서 여기 이제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악해지는데 그 중에 3절에 보니까 본성의 애정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의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가 되면 그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 인간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그 본성의 애정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된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참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애정이라는 것을 본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누군가를 그 정말 이 불쌍한 것을 보면은 불쌍해야 할 줄 알고, 측은한 것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사랑스러운 걸 보면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애정, affection, 이것을 인간에게 그 코드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 본성 중에는 또 이 성 정체성이나 또 성 역할에 관한 본성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이건 참 창피해.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창피해 하는 그런 어떤 수치를 느끼는 그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코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나는 애초부터 유전적으로 참 동성애적인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다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지를 않으셨어요. 본성 자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본성 자체에 이게 남자가 여자처럼 되거나 여자가 남자처럼 되면 수치스러운 것에 대한 본성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학습이나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그게 왜곡된 것 뿐이지 본성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도 또 있죠.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 보면은 지금 여자가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본성대로 여자가 행하면은 당연히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게 행함으로써 여자가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를 행한다는 것이고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다. 하나님이 본성대로 심어준 그 코드가 잘못되면서 그걸 잘못 사용하면서 이 남자가 남자 동성애, 호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그 남자나 여자 젠더, 그러니까 이 중성은 없어요. 이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러한 어떤 성 정체성이나 그 성 역할에 관한 그러한 어떤 본성의 코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두 다 심어 놓으셨다.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이렇게 모든 창조물에 어떤 그 본성을, 고유의 본성을 다 심어 놓으시고 각자의 역할들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 놓으셨는데 이 피조물이 스스로가 그 본성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피조물이 이 원래의 본성을 스스로 바꾸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고유의 몸들을 각자에게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런 권한입니다. 고유의 목, 종류대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피조물이 스스로 바꾸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기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4장.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 존재와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여기 루시퍼라는 이 사탄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사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자기의 그 본성의 어떤 변화를 스스로 시도하려는 노력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쪽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 북쪽이에요.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여기 지극히 높으시니 있죠?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원래 이 루시퍼,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원래 뭐였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에스겔서 28절에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라 그랬고,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 자기의 그 최상의 그 아름다움,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일개 피조물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일개 피조물이 창조자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의 기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어떤 그 이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 자기보다 상위 본성을 탐내던 이 자가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을 꼬드겼죠. 그래서 인간을 부추겨서 인간도 또한 이 자기보다 뛰어난 본성, 자기가 갖지 않은 어떤 본성을 탐내도록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뱀이 접근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그렇죠?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신들과 같이 된다.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혁성경이 지금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는데 마귀도 차마 자기도 못한 걸 자기가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못됐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속일 때 차마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개혁성경이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아니라 신들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어떤 영적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과 같이 너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본성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신들의 본성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부추긴 것이죠. 이게 죄인 거죠. 마귀가 먼저 그걸 시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것을 지금 인간에게 똑같이 부추겨가지고 인간도 범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바꾸는 것은 피조물 스스로는 이거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이러한 죄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은 사실은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닮아있는 본성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이브는 그 본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본성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안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만든 본성이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매우 좋은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런 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이 숨의 형태로, 영의 형태로 거하시면서 또한 어땠냐면 서늘한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시는, 함께 걷는, 함께 동행하는,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형태의 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하나님과 닮아있는, 하나님에게 접근해 있는 그러한 본성이었는데 그러한 본성을 에서 조금 더 높은 본성을 탐내다가 인간이 그 본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그 본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죽을 필요가 없는 본성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먹지 않는 한 어떻다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본성, 썩을 필요가 없는 본성인 거예요. 늙을 필요가 없는 본성이 어떤 거예요?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다사라고 번성하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위에 통치권을 행사하는 본성인 거예요. 상당히 하나님께 접근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그거거든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 본성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그걸 상당히 많이 위임하신 거예요. 이러한 본성이었는데 이 죄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먼저는 구조적으로 볼 때 인간의 영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지금 하나님처럼 삼중복합체로 되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이 대단히 신비한 형태로 물질과 비물질이 한 어떤 그 본질로서 이렇게 지금 결합되어 있는 대단히 신비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구조적 변화가 생기면서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는 범죄한 아담 이래로는 모든 그 인간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범법과 죄들로 인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죽었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걸어다니고 밥 먹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뭐 미워하고 이런 이 육체와 혼이 우리에게 다 있었는데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던 거예요. 영이 기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조적으로 인간의 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으로 기울어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몸은 약해지고 상처를 입고 상처 입은 피가 나고 이게 세균에 감염이 되고 병이 들고 마침내는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몸으로 인간의 몸이 바뀐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던 어떤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처음에 계획하셨던 인간 본성 이것과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완전히 달라진 본성을 입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 된 거예요. 제2의 천성이 그냥 예, 원래 천성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생겼고 또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이. 그렇죠? 상태적으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썩음의 속박에 갇혀서 신음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의 헛된 것에게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조물과 함께 인간 또한 썩음의 속박, 인간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썩어가요. 노화되고 썩어가요. 병들고 그러면서 이러한 속박, 썩음의 이 법칙, 이 속박에 갇힌 채 신음하면서 우리가 이 산고를 치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런 변화된 본성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네이처럴 맨, 본성에 속한 사람. 원래 본성은 아니었어요. 이해하시죠?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본성은 아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망가진 채로 이제는 이것이 굳어져 있는 이 본성,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모든 인간의,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대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인간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본성의 애정이 없어요. 로마서 1장 31절에 그 본성의 애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런 본성의 애정이 없어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원래 부여해 주셨던 본성의 애정이 없게 되면 어떤 애정을 갖냐면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어긋난 애정을 갖습니다. 어긋난 애정.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무절제한 애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본성에 어긋나게 그렇게 여자끼리 그러한 결합을 하고 하는 이러한 무절제한 애정 또 이 합법적인 결혼 이외에 그러한 어떤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무절제한 애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죄와 죽음의 속박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21절의 표현대로 하면 썩음의 속박에 평생토록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완전히 어그러진 인간 본성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표현에 지금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여기에 이 표현대로 하자면 썩을 것을 피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는 그것입니다. 썩을 것을 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본성, 죽지 않는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본성.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우리가 흔히 부활장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부활에 관한 이제 소망이 잘 이제 표현되어 있는 장인데,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여기 잠잔다 할 때 이것은 예수님 믿고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렇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썩지 않는 본성, 죽지 않는 본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살아있긴 하죠.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멸절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 얘기하듯이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는, 멸절되는 그런 게 아니지요. 다 살아있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옥에서 사는 건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이 영원한 사는 것이고,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서 존재하지만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이 표현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죽으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내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을 때, 영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속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시는 거,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분리되는 거, 그렇죠? 인간에게 있는 이 영과 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면 그게 육적 죽음입니다. 혼이 떠나가려 할 때,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어요. 혼이 떠나가려 할 때, 이는 그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죽으면은, 이게 인간이 죽으면 혼이 떠나가요. 육체로부터, 이 장막집으로부터 벗어나서 떠나가는 것,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죽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한 몸, 새로운 몸을 입은 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은 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의 연기가 제세 무궁토록 올라가는 그곳에서 마치 물에 잠기듯이 불에 잠긴 채, 불의 보수에 잠겨서 마치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진 채 영원히 지내게 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히 지내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예요. 죽음의 개념은 늘 성경은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합된 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영원히 구원받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면서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아니,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예,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떠나갈 때 영생 얻겠네, 이러고 찬송하는 곡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영생을, 예, 영원한 생명을 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썩지 않는 존재,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될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범죄하기 이전에 주셨던 그 모든 인간에 관한 그 본성을 다 회복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사실은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더 좋은 상태로, 그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는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6천년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인류에 대한 이 모든 이 교육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존재들과 인간, 이 어떤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진 그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교육을 해놓으시기 때문에, 천년왕국까지 덧붙여서 7천년이죠. 이 7천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충분한 교육을 하심으로써 더 이상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거나 범죄하지 않는 그 본성, 그 본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성품을 갖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피조물과는 공유하지 않으시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존하세요. 스스로 존재하세요. 창조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우리도 물론 이 어떤 태어난 순간부터 뒤까지는 영원한데, 하나님은 이 태어나기 전에 앞부터도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좀 다르죠. 우리는 그게 뭔지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이 영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불변하심이 있고, 하나님 무한하시고, 하나님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이러한 어떤 이걸 이제 흔히들 이제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이런 속성이 있는데, 그건 말고, 또는 이 어떤 존재의 방식, 삼위일체의 방식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중에 사랑이나 거룩, 의, 또는 어떤 지식, 지혜, 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시는 속성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인간에게 부어지는 그것, 그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 이제 옛날, 지금 성경에도 이제 경건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경건이 이제 영어로 godliness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godliness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어가 갖는 의미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성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걸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 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또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썩 잘생기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참 이렇게 주눅들어 살고,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참 낙심돼서 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일개 피조물, 먼지에 불과한 이 일개 피조물들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자, 그분의 그 본성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그분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은 천사에게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루시퍼, 그 이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 최고, 최상의 존재, 그 존재에도 찬탈하려다가 못했던 그러한 어떤 본성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 돈 좀 못 벌었다고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뭔가 좀 계획한 바가 좀 잘 안 됐다고 낙심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성, 이것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이것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또는 씨앗처럼 발화되어 나오는, 발현되어 나오는 그런 어떤 성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문제, 이것은 본성이 변화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성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천사의 본성으로 변화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천사의 본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여기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인간의 본성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찾게 된 그런 본성인 것입니다. 이 본성이 회복될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면서 또한 하나님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일하게 두 가지 모습을 다 갖는 그런 존재예요. 지난번에 제가 두어 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물은 사물다우면 돼요. 식물은 식물다우면 되고 동물은 동물다우면 되고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다우면 되는데 유독 인간만이 인간다우면서 또한 하나님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애초부터 계획하셨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이런 본질을 생각할 때 현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립니다. 예수 믿으면 뭐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방언 터져 나옵니다. 뭐 몸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과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얼마나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문제가 이런 이 상업적이고 그렇죠? 아주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현대교회가 상스럽고 얄팍하고 피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너무나 지금 고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답게, 하나님다움을 추구하면서 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